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요, 7월 한 달간 밤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난 3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견한 혜성 때문인데요. 이 혜성이라는 게요, 쉽게 말해서 꼬리 달린 별이라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 본체인 핵 뒤로 먼지 덩어리가 길게 붙었습니다. 꼬리 길이만 수백 킬로미터까지도 이른다고 하네요. 또 본체는요, 그러니까 이 핵은요, 얼음과 돌, 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의 직경은 작게는 수백 미터에서 크게는 50km에 이르는데요. 무게도 수십억 톤에서 수조 톤 단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구에 있는 산 하나 정도의 비율을 하더군요. 네, 혜성은 45억 7천만 년 전 태양이 생길 때 미행성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들이 태양이나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것을 태양계 천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태양 근처에 있는 것들은 소행성이 되고요. 태양계 외곽에 있는 것은 혜성이 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발견한 네오와이즈 행성이 화제입니다. 공식 이름은 C-2020F3입니다. 발견한 연도와 발견한 탐사 위성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혜성은요, 나사가 발견한 혜성 중에 네오와이즈 탐사 위성이 발견한 33번째 혜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혜성을 4반세기 만에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워싱턴주의 밤하늘에서 관찰됐는데요. 까만 하늘에 기다란 꼬리가 달린 이 혜성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더군요. 이 혜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거리를 유지하며 스쳐갈 텐데요. 23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가장 가깝게 접근했습니다. 최근거리라고 해도 뭐 1억 300만 킬로미터니까요. 여전히 엄청나게 먼 거리죠. 이 거리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네오와이즈의 33번째 혜성의 주기를 4,500년에서 6,800년으로 추정합니다. 뭐 역시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을 조금 넘길 테니까 말이죠. 어쨌거나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될 이 혜성을 맨눈으로 관측하려면은요, 맑은 날씨, 적은 공해, 또 고지대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뭐 다음 주는 밝기가 약해져서 맨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 C-2020F3 혜성, 저나 여러분이나 생애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혜성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은요, 현재까지 알려진 혜성은 주기가 있는 혜성과 비주기를 합쳐서 총 3,652개라고 하는군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요세미티 코로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 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이 관리하는 이 공원의 면적은 3,0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요세미티는 화강암 절벽, 폭포, 깨끗한 개울, 자이언트 세콰이아 숲, 또 호수, 산맥, 목초지, 빙하, 생물의 다양성으로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 공원의 약 95%가 자연보호 구역인데요. 198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는데 한 해 평균 400만 명의 방문자가 있으며 대부분의 관광객은 15제곱킬로미터의 요세미티 계곡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았고 최근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하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18일 요세미티 공원 내 하수에서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됐고 이 소식은 현지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 측과 함께 일하는 마리포사 카운티 보건당국자들은 이 공원에서 채취한 하수 표본을 매사추세츠주 연구소인 바이오봇 애널리스틱스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이 바이오봇 애널리스틱스는 지난주 약 170명이 요세미티 계곡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초까지 요세미티 공원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공원 직원이나 거주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또한 이 공원이 지난달 11일 단계적으로 개방을 시작한 이후로 아프다고 신고한 방문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세미티는 현재 공원까지 가는 차량 통행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있고 방문센터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야영장, 가게, 호텔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주 저녁에 실내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요세미티 공원에서도 식당과 같은 시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디즈니 월드. 세계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놀이공원인 디즈니 월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3월 폐쇄 조치를 내린 후 4개월 만에 재개장을 결정했고 지난 11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월드는 폐쇄 한 달 만인 지난 4월 전체 직원 7만 7천 명의 56%에 이르는 4만 3천 명을 일시 해고하는 등 타격이 극심했지만 무리하게 다시 개장할 경우 방문객과 직원 등의 감염이 폭증할 우려가 컸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고 문을 연 후에도 잡음이 이어졌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방문객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지침을 급히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20일 월트 디즈니 월드 뉴스 투데이에 따르면 디즈니 월드는 최근 음식물 섭취 시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스테이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즉 1.8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디즈니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간 예약 방문제를 실시하고 매시간 놀이기구로 소독하기로 하는가 하면 미키마우스, 신데렐라, 스타워즈 병사 등 인기 캐릭터와 악수나 포옹을 금지하는 등의 여러 부대 조건을 달고 일부 구역에 한정한 부분 개장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감염자 수가 최근 열흘 사이 만 명에서 만 5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비오의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조은정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지난 3월에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퍼 장관 뭐라고 했을까요?
에스퍼 국방장관은 21일 최근 언론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란 얘기인가요?
네, 관련해서 딱 부러진 말은 없었지만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부임 뒤 국가 국방 전략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의 핵심은 모든 통합 전투사령부를 검토하고 국가 국방 전략뿐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에스퍼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대가 최적화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따라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더 많은 부대들의 역내 순환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의 도전들에 대해서 보다 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같은 날 국방부 대변인도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조나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미국은 언제나 병력 배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전직 국방 관리들도 주한미군 축소론을 접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죠?
예, 김동현 기자가 전직 국방 관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0일 VOA에 인도태평양 전역은 2018년 발표한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명백히 최우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합동군의 구성 변화나 병력 증가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병력 감축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전 세계 미군 배치 검토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 검토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두 사안은 무관하다며 정책 적용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방지하는 차단벽이 존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에 각각 요구되는 미군 재배치의 주안점이 다른 만큼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축소로 결론 짓는 것은 섣부른 관측이라는 설명입니다. 라이언 메카시 미 육군 장관은 지난 1월 이 같은 새로운 교리가 주한미군 배치나 축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에 전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 이후에 미 의원들도 반응을 냈네요.
네, 이종훈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20일 VOA에 우리는 4년 전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공격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미국의 이익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벤사스 상원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설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의 약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복지 프로그램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와 탄약을 그곳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스 의원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중국 공산주의 지도부와 핵을 가진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우리를 건드리기 전에 생각할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저희 VOA가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서 전직 주한 대사들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예,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관측은 북한이 반기는 일이며 일방적인 결정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군 감축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점과 관련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은 북한에게는 음악이며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과 동맹국인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시사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군이 자국에만 유일하게 남을 경우 매우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은 국방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11월 대선 전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보도록 하죠.
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 정보당국 및 군당국이 북한 등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 나카손의 미 국가안보국 국장 겸 육군 사이버사령관은 2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모든 적들의 사이버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현직 미국 당국자에게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미국은 지난 수년간 북한 등 모든 적들에게서 사이버 역량 발전의 근본적인 것들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으며 적들은 이것이 미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를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주요 적들의 사이버 프로그램들의 성장을 지켜봐 왔으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날마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미국은 적들이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보다 적들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는 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경계하는 목소리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 등 4개 기관은 지난 4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국제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사이버 위협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3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사이버상의 광범위한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네, 자 독자분들 또 어떤 기사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두 개의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한국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의 탈북민단체에 대해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권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퀸타나 보고관 어떤 반응이었나요?
예, 퀸타나 보고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한국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정부의 특권이지만 하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퀸타나 보호관은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자신을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북 인권단체들이요, 한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유엔 등에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대북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며 대북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통일부의 사모검사가 북한 인권활동을 하는 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가 대북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하지 않던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대북 전단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정부의 통일 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무검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을 질식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면서 국경 봉쇄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지가 한 반년쯤 지났는데요. 뭐 그 여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재개하고 일부 항공편 등에 대해서도 운항을 다시 시작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전체적인 무역의 회복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5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 6,3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9.4%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두 달치가 합산돼 공개된 1월과 2월 무역의 감소폭이 마이너스 29.5%를 기록한 이후 3월과 4월 각각 마이너스 55.5%와 마이너스 66.6%로 매월 비슷한 상황을 이어갔고 5월에도 역시 큰 감소폭을 보인 것입니다. 5월 북한의 대중 무역 감소폭은 중국과 무역 기록을 남긴 200여 나라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중국의 전체 무역 평균 변화폭 마이너스 8%와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막 시작된 1월과 2월 중국과의 무역의 감소폭이 북한보다 큰 나라는 약 40개 나라였는데 이후 3월 12개, 4월에는 9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중국과의 무역을 회복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몇 개월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 북중 무역 감소폭이 매우 큰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역에서 2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통해 북한이 전염병을 다루는 방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고 이 같은 무역 하락 상황의 지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소식.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의회와 전직 관리들의 반응. 한국통일부가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민간단체들이 UN과 외교가의 도움을 호소하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보고관이 우려를 나타낸 소식, 또 북한이 국경을 6개월째 닫은 가운데 북중 교역이 크게 줄어든 소식 등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느낌은 기억나요. 느낌이 이제 아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 됐구나 이거였어요. 이제 25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면으로는 좀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 한면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첫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되게 뭉클했어요. 나도 대학생이구나 이래가지고 너무 신났죠.
지난해 늦깎이 대학생이 된 그레이스 조.
근데 제가 대학을 와보니까요. 대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공부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 좀 더 많이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로 이제 속해서 뭔가 같이 한다던가 좀 더 의미 있게 큰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은 대학도 많이 다녀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서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이제 속할 수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조 씨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자서전을 쓴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판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그러고 이제 사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영부인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바락 오바마 전 정부의 외교 수장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자서전 Hard Choices, 힘든 선택들. 조 씨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그레이스 조 씨에게 미래에 대한 삶의 자세와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었구나,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또 이런 삶도 사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그때 한 여성으로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또 다른 한 명의 여성이 공부로 성공해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힐러리 클린턴 책을 보면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느꼈었어요.
또 다른 한 명, 바로 탈북자 출신 미국인 그레이스 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조 씨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곳은 메릴랜드에 있는 중국 식당. 이날 조 씨는 특별한 사람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몰랐어요.
이거 잘 시켜내요. 네,
치킨이에요. 이거 비프라 그래서 치킨으로 바꿨어요. 어, 스파이시 닥터
다 스파이.
You eat the spice, right? Yeah.
조 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전 직장 상사, 조선족 치과의사 이 선생.
That's it, that's it. Good enough.
Went to credit.
You want some? That's some?
중국에서 살았던 조 씨는 중국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난 이 식당에서 종종 이 선생님을 만납니다. 유니폼을 입은 채로 나온 여성 치과의사 이 선생과 이 씨의 동료 의사인 인도계 미국인 남성도 함께 근황을 주고받습니다.
Yeah, the one older Chinese lady.
Oh, the old lady. Oh, no, I like her. As a person, she's good person.
그레이스 조 씨가 버지니아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선생과 인연을 맺은 건 조 씨가 지난 2014년 영어 공부차 시카고로 떠나기 전입니다. 조 씨는 19살부터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간병사를 제공해주는 널싱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9살부터 4년 동안 주 40시간을 일했던 곳입니다. 당시 경력도 쌓았고 능력도 인정받았지만 시간당 $13 급여 수준을 넘기지 못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밝혀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회사를 통해 알고 있던 간호사의 소개로 처음 치과병원이란 데를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들어갔고 중국인 의사의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낀 조 씨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주에 한 번 6시간씩 일정 시간 공부를 하면 주정부가 인정하는 Certified Dental Assistant, 치과 보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수료증 받고 나니까 좀 더 당당한 그런 느낌.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신문 보다가 제가 아는 분이 신문에 광고가 요만한 거 나왔대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줘가지고 거기다 전화.
신문 광고로 찾아간 치과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선생이었습니다.
덴티스트 닥터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
처음에는 그 생각 안 했었어요. 처음엔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닥터 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되게 세리스가이 많으시고 이제 수술들 보면은 대부분 다 성공을 해요. 환자가 이제 디렉션만 잘 따라주시면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치료를 받아가지고 회복된 모습으로 또 다음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돼요.
자신도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보람 있는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북한 분들한테도 치료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나만 좋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다 시도할 볼만하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의 격려도 조 씨가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조 씨는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난 후 치과 의사가 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성실하게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씨가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또 모범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조선족 치과 의사인 이 선생입니다.
필요할 때는 항상 있는 게 드레스예요.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나 스태프가 오늘 무슨 일 있어서 어떻게 필요한지 어떡할까요? 하면 꼭 와요. 그래서 믿을만하죠. 빨리 공부 끝나고 풀타임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일을 잘해요. 환자들도 예전에 환자들도 오면 자꾸 드레스만 찾아.
이 선생은 다른 보조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 씨는 최근 워싱턴 DC 또 한 곳에 치과 병원을 열었다면서 학업과 인권 운동에 바쁜 조 씨에게 일을 제안합니다.
You were to promise me it's gonna be the full time and it's gonna have long term, at least like 2 years, 3 years. I can let my manager.
학교에 다니느라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그레이스에게 적어도 2년에서 3년. 제대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병원의 관리 책임을 맡기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가끔씩 일을 도와주곤 했지만 조 씨는 이 선생의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새로 문을 연 병원을 방문하기로 조 씨는 약속 날짜를 잡았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지난주 들으셨던 방송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도 무엇보다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했는데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토지를 국유화해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삼림 지역을 개발하지 않은 채 남겨뒀고 아예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 보호 구역을 정해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도 했고요. 개발이 금지되고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은 땅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후손들에게 울창한 숲과 국립기념물, 역사 유적지, 소중한 유물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환경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연방정부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대통령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기울인 노력 못지않게 외교 정책에도 힘썼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무대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국의 힘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 무대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역할을 잘 해내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이 더 강력해지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수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더 빨리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로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기대해왔습니다. 수로는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던 오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배들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 가면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항해가 쉽지 않은데 이 중앙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운하를 뚫으면 대양에서 대양으로 직접 항해할 수 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장 짧은 시간에 오갈 수도 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곳은 중앙 아메리카 파나마의 한 지점과 니카라과의 북부 지역이 후보 지역인데 이 두 지역에서 여러 차례 운하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1880년대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페르디낭 드 레셉스는 3억 달러를 들여 계획했던 파나마 운하의 3분의 1 정도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1890년대에는 어느 미국 회사에서 니카라과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수로 건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운하 건설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파나마와 니카라과 두 지역을 놓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로 건설 전문가들은 1880년대에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파나마에서 착공하고 자금 문제로 건설이 중단됐던 운하를 완공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낭 드 레셉스의 프랑스 회사가 여전히 운하가 건설될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중단됐던 파나마 운하 공사를 넘겨받으려면 미국은 프랑스에게서 토지와 공사권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회사에 1억 달러가 넘는 큰 돈을 지불해야 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프랑스 회사에 큰 돈을 지불하더라도 니카라과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이 들더라도 페르디낭드 레셉스가 중단했던 파나마 운하 건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합한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승인받기 위해 미국 의회에 운하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은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안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프랑스 회사는 파나마의 토지 가격과 공사권의 가격을 낮췄습니다. 운하가 니카라과에 건설되면 프랑스 회사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토지와 공사권을 팔겠다고 하는 프랑스 회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면서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 건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원에서 니카라과와 파나마를 두고 운하 건설 지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카리브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주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카고 대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짐작하실 수 있듯이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사립대학교입니다.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대도시인데요. 바람이 아주 많이 분다고 해서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 세기 넘게 미국의 학문과 산업의 뼈대가 되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한 명문사립인 이 시카고 대학교는 바로 이 시카고의 남부 미시간 호수와 가까운 하이드파크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890년에 설립됐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설립자는 이 미국의 유명한 석유 재벌인 존 디 록펠러입니다. 하지만 록펠러 외에도 여러 명이 시카고 대학 설립에 힘을 합쳤다고 해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시카고 대학교의 초기 설립 과정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진해계단 교육극이 40만 달러를 출원했고 석유 사업의 대성공으로 거부가 된 존 디 록펠러가 60만 달러, 오늘날의 시가로 2,5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본사를 둔 고급 백화점 설립자인 마셜 필드가 하이드파크에 캠퍼스 부지를 기증했고 자선사업가인 실라스콥이 캠퍼스에 최초로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1890년 미국 중부 최대의 도시인 시카고 중심부에 시카고 대학교가 건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자 세계 굴지의 연구소들이 있는 도시형 연구중심대학으로 우뚝 섰는데요.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이 시카고 대학교를 일컬어 내가 한 투자 중에서 가장 잘한 투자였다라고 한 말은 아주 유명합니다.
네, 현재 시카고 대학교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2019년 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르면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 컬럼비아, 예일, MIT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대학 평가서를 발표하는 Times Higher Education에서는 11위로 평가된 세계 최우수 명문 대학의 하나입니다. 현재 약 2,400명의 교수 진에 학부생이 6,200여 명, 대학원생이 1만 명 정도 재학 중인데요. 학부 과정에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은 1명당 5명꼴이고요. 80% 이상 학급이 20명 미만의 소규모 학생들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미국형 인문학 중심의 학부 교육과 독일형 연구 중심 대학원 체제가 결합한 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특히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초대 총장을 중심으로 출발 때부터 여러 가지 새롭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학제입니다.
초대 총장으로 취임한 윌리엄 레이니 하퍼 총장은 전형적인 미국형 인문학부 교육과정과 독일형 연구중심형 대학원을 결합한 종합대학을 만들었으며 그의 사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카고 대학교의 이념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퍼 총장의 개혁 중 가장 괄목한 것은 시카고 대학에서는 1년을 2학기로 나누지 않고 4학기로 나누고 코서라고 불리는 4학기를 10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정기 수업이 계속되고 모든 코스들이 1년 내내 수강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학생들이 자신의 시간 형편에 맞춰서 편하게 졸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대학은 쉬지 않고 연구와 강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하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시카고 대학교의 개교 첫 수업이 1892년 10월 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시작된 것은 지금도 시카고 대학교의 뜻깊은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이 미국 침례 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처음부터 종교기관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교육기관으로 커리큘럼을 설정해서 출범했습니다. 또 당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성과 소수인종에게 문호를 닫고 있던 반면에 이 시카고 대학교는 개교했을 때부터 여학생들을 받아들인 혁신적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카고 대학교 살펴봅니다. 오늘날에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시카고 대학교는 사실 설립 초기에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사립대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시카고 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로 이른바 뉴플랜이라는 게 꼽히는데요. 새로운 계획이라는 뜻의 이 뉴플랜은 시카고 대학교 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추진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1929년 제5대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치슨 총장은 시카고 대학교가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는 학부 커리큘럼의 개혁을 시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제시한 뉴 플랜은 학부 학생들은 모두 인문, 사회, 교양 교육을 심도 있게 받아야 하고 각 코스마다 학점을 받기만 하면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시험까지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총장은 이미 28세 때 예일대 법대학장으로 취임했고 30살에 시카고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해 22년간 재임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 내 미식 축구팀을 없애는가 하면 학생들의 고전 백권 읽기 운동을 펼치는 등 학생들은 오직 학문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허친슨 총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엇갈리는 평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교의 이 미식 축구팀은 허친슨 총장 때였던 1939년에 해체됐다가 30년 만인 1969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카고 대학교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친 대학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1942년 엔리코 페르미 교수의 지도 아래 세계 최초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손을 들게 했던 기업으로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데 이력을 담당한 대학입니다. 1930년대 인공방사능을 발견한 페르미 교수는 당시 히틀러의 시야에 있던 과학자들이 핵 연쇄 반응의 원리를 원자폭탄 생산에 응용하면 세계 평화에 위험이 닥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렸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경고를 받아들여 서둘러 우라늄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원자폭탄 생산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체계화하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페르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1942년 시카고 대학교 지하실험실에서 자동 핵 연쇄 반응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력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카고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를 특히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대학교 웹사이트에 의하면 2018년 기준 9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졸업생과 교수진 중에서 배출됐으며 현재 6명의 노벨상 수상 교수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29명이 물리학, 30명이 경제학, 16명이 화학, 12명이 의학, 3명이 문학, 1명이 평화 부분에서 수상한 것을 보면 시카고 대학은 물리학, 화학, 의학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사회, 과학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 학문을 지향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이 시카고 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3년이면 가능한 박사 과정이 시카고 대학에서는 훨씬 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양질의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순수 정통 학자들을 특히 많이 배출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시카고 대학교의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SBS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